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2월 12일 주의 날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부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과 구약 창세기입니다.
11장. 예수와 제자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곧 올리브산에서 가까운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이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두 제자를 불러 말씀하셨다. 적이 보이는 저 마을로 들어가거라. 마을에 들어서면 메어놓은 어린 당나귀 한 마리를 보게 될 것이다.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않은 당나귀다. 그 당나귀를 풀어서 이리로 끌어오너라. 어찌하여 당나귀를 끌고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대답하여라. 주께서 쓰시려고 합니다. 쓰시고 나면 곧 돌려드릴 것입니다. 두 제자가 마을로 들어갔다. 그들은 어느 집 대문 가까운 길에 메어 있는 어린 당나귀를 발견했다. 제자들은 당나귀를 맨 줄을 풀었다. 이것을 보고 그곳에 서 있던 몇 사람이 물었다. 남의 당나귀를 풀어가다니 어떻게 된 일이요? 두 제자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들은 제자들이 당나귀를 예수께 끌고 가도록 허락해 주었다. 제자들은 당나귀 위에 그들의 겉옷을 깔았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위에 앉으셨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위해 겉옷을 벗어 길에 깔았다. 들판에서 나뭇가지를 잘라와서 그 가지를 길에 깔아놓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의 앞에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뒤에서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었다. 모든 사람이 외쳤다.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복되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시여. 복되어라 다가올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 성전으로 가셨다. 성전 안팎을 두루 걸어다니시며 모든 것을 둘러보시다가 날이 저물자 열두 사도와 함께 베다니로 가셨다. 다음 날 베다니를 떠나실 때에 예수께서는 배가 많이 고프셨다.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행여나무의 열매라도 열려있나 하여 가까이 가셨다. 그러나 잎만 무성할 뿐 열매는 찾을 수 없었다.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어느 누구도 다시는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예수의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으로 가셨다.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께서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을 쫓아내셨다. 그리고 돈 받고 주는 사람들의 책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도 뒤엎으셨다. 예수께서는 어느 누구도 물건을 들고 성전들을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며 말씀하셨다. 성경에도 이렇게 쓰여 있다. 내 집은 모든 민족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집을 도둑의 소굴로 바꾸어 버렸다. 높은 제사장들과 율법 선생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죽일 방법을 찾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모든 사람이 그분의 가르침에 놀라워하는 것을 보고 예수가 두려웠던 것이다. 저녁때가 되자 예수와 그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났다. 다음 날 아침 예수와 제자들이 무화과나무 곁을 지나다가 그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 죽어 있는 것을 보았다. 베드로가 전날의 일이 생각나서 예수께 말씀드렸다. 선생님, 보십시오. 선생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죽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마음에 의심을 품지 않고 믿기만 하면 이 산더러 일어나 바다에 빠져라 하더라도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기도로 간절히 구하여라. 기도드린 뒤에는 그것을 이미 받은 것으로 믿어라. 그러면 구한 것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을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예수와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수께서 성전 뜰을 거닐고 계셨다. 그때의 높은 제사장들과 율법 선생들과 다른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께 왔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무슨 고난으로 이런 일들을 합니까? 누가 당신에게 이런 고난을 주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다. 너희가 내 물음에 먼저 대답하여라. 그러면 나도 무슨 고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대답하겠다. 요한이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런데 그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받아 한 것이냐 대답해 보아라.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의 물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만약 우리가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대답하면 예수는 어찌하여 우리가 그를 믿지 않느냐고 물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 세례는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대답하면 그들은 백성이 두려웠다. 모두들 요한을 예언자로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대답하였다.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
창세기 제14장 시날 왕 아모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둘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르 시대에 이 왕들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왕 곧 소알 왕과 싸웠다. 이 다섯 왕은 군대를 이끌고 시딤 벌판 곧 지금의 소금 바다에 모였다. 지난날에 이 왕들은 12년 동안이나 그둘라 오멜을 섬기다가 13년째 되는 해에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다. 14년째 되는 해에는 그둘라 오멜이 자기와 동맹을 맺은 왕들을 데리고 일어나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는 르바 사람을 치고 함에서는 수스 사람을 치고 사해 기랴다임에서는 엠 사람을 치고 세일 산간 지방에서는 호리 사람을 쳐서 광야 북은 엘바란까지 이르렀다. 그리고는 쳐들어온 왕들은 방향을 바꿔서 엠미스밧 곧 가데스로 가서 아말렉 조구 온 들판과 하사돈 다말에 사는 아모리족까지 쳤다. 그래서 소돔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왕 곧 소알 왕이 시딤 벌판으로 출전하여 쳐들어온 왕들과 맞서서 싸웠다. 이 다섯 왕은 엘람 왕 그둘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모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이 네 왕들을 맞아서 싸웠다. 시딤 벌판은 온통 역청 수렁으로 가득 찼는데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의 군인들 가운데서 일부는 그런 수렁에 빠지고 나머지는 산간 지방으로 달아났다. 그래서 쳐들어온 네 왕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재물과 먹거리를 빼앗았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소돔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롯까지 사로잡아가고 그의 재산까지 빼앗았다. 거기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 하나가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렸다. 그때 아브라함은 아모리 사람 마므레의 땅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살고 있었다. 마므레는 에스골과는 형제 사이이고 아넬과도 형제 사이이다.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다.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가 사로잡혀갔다는 말을 듣고 집에서 나와 훈련시킨 사병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그날 밤에 그는 자기 사병들을 몇 표로 나누어서 공격하게 하였다. 그는 적들을 쳐부수고 다마스쿠스 북쪽 호바까지 뒤쫓았다. 그는 모든 재물을 되찾고 그의 조카 롯과 롯의 재산도 되찾았으며 부녀자들과 다른 사람들까지 되찾았다. 아브라함이 그둘라 오멜과 그와 동맹을 맺은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온 뒤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맞아서 사회 벌판 곧 왕의 벌판으로 나왔다. 그때 살렘 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천지의 주재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아브라함은 들으시오. 그대는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사람들은 나에게 돌려주시고 물건은 그대가 가지시오.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말하였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주 하나님께 나의 손을 들어서 맹세합니다. 그대의 것은 실 오락이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다만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함께 싸우러 나간 사람들, 곧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에게로 돌아갈 몸만은 따로 내놓아서 그들이 저마다 제 몫을 가질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를 위한 성경 동화 시리즈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 동화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온 세상 인류를 구원해야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야, 아시리아의 사울인 니느웨로 가서 내 말을 전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그 도시를 멸망시키겠노라고.
그러나 요나는 가기 싫었습니다.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람.
요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배는 항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일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우성을 쳤지만 요나는 배 밑에서 쿨쿨 잠만 잤습니다. 선장은 요나를 깨웠습니다. 요나는 투덜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요나 때문에 풍랑이 심해진 것을 알자 사람들은 요나를 바다에 집어던졌습니다. 바닷속에 던져진 요나는 커다란 물고기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흘 동안 물고기 배 속에 있으면서 요나는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물고기는 요나를 바다에 토해놓았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니느웨이를 멸망시키지 않으실는지도 모르겠네.
요나는 뜨약볕에 앉아서 니느웨가 어떻게 될 것인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무척 더웠습니다. 그런데 박덩굴이 자라서 그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박덩굴은 다음날 시들어버렸습니다. 요나는 불평을 했습니다.
아이고, 더워.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하나님이 요나를 꾸짖으셨습니다.
너는 박덩굴 하나가 시들었다고 불평이냐? 그러니 내가 니느웨 백성 12만 명을 멸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신답니다.
마태복음 예수의 생애와 교훈 히브리서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처럼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을 비우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시대의 사람들을 어디에 비유할 수 있겠느냐? 그들은 마치 장터에 앉아있는 아이들과 같다. 그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을 소리쳐 부른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 피리를 부르는데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는구나. 우리가 슬픈 노래를 불렀는데도 너희는 슬퍼하지 않더구나. 세례자 요한은 사람들과 어울려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그러자 사람들은 요한을 두고 그 사람은 귀신 들렸다 하더니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보아라 저 사람은 즐겨 먹고 마시며 세무원과 죄인들과 어울리는구나 라고 말한다. 그러나 지혜는 그것이 하는 일로서 그 옳음이 증명된다. 예수께서 기적을 가장 많이 보이신 마을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자 크게 꾸짖으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고라시나, 네게 화가 미칠 것이다. 벳사다야, 네게 화가 미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베푼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곳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에 죄를 뉘우치고 배옷을 입고 죄를 뒤집었었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가벼운 벌을 받을 것이다. 가브나오마, 네가 하늘에까지 치솟을 성싶으냐? 너는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다. 내가 네게 베푼 기적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소돔은 지금까지 남아있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소돔 사람들이 너희보다 가벼운 벌을 받을 것이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뜻밖의 의심과 함께 주님은 율법과 복음의 차이, 즉 복음의 우월성에 대해 증거하셨고 이 복음시대의 성도들의 위치를 율법시대의 위대한 담들과 비교할 수 없다는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주님은 세례 요한에게서도 예수도의 권능에도 무심한 당시의 세대들의 탄식하고 계십니다. 먼저 16절, 17절을 중심으로 첫 번째로는 주님의 불의의 시대는 희로애락을 나누지 못한다는 겁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서로 나누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결혼식 놀이나 장례식 놀이가 잘 되지 않는 것은 각각이 다른 욕심을 부리거나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질 때입니다. 사랑과 관심의 문제지요. 여기 아이들의 놀이터에 비유한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단순한 형태와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거역한 세상 사람들은 서로의 이권이 개재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언제나 막다른 과정에 가서는 함께 할 수 없는 각자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버린 일반적인 사람들의 자연적인 형태입니다. 자연적인 모습이죠. 우리는 이 네 복음서에서 주님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 번이나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26장 57절에서 58절,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14장 53절에서 54절, 66절에서 72절, 누가복음에서는 22장 54절에서 62절, 요한복음에서는 18장 12절에서 18절, 그리고 25절, 27절에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경우는 아주 독특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57절인데 다시 58절에서는 나는 아니로라. 그리고 60절에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좀 다른 복음서하고 독특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해버린 관계에서는 나도 없고 너도 없는 관계의 단절이 만들어져 버림을 대변하는 귀중한 인간관계의 공식입니다. 그런 세대인 만큼 진정한 기쁨도 애절한 아픔도 서로의 것이 되지 못하고 당사자만 감당하기 때문에 인생을 감당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단절된 관계의 비극을 해결하시려고 주님께서 낮고 천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주의 고독과 슬픔과 아픔의 십자가를 대신 감당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회복된 관계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나눔이 가능하게 되고 그러한 나눔의 장소가 세상과 구별된 교회 속에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대는 주님을 거역하는 세대를 마음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범죄한 아담 이후의 세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습니다. 이런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좇아 불순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을 부르나니 이사야서 65장 2절이고 이 말씀을 바울사도는 로마서 10장 21절에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화해를 요청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가련한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18절에서 19절. 불신의 세대는 신앙에서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절해버린 인생은 어떤 것도 결코 바로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과 바울은 이러한 세대를 가리켜 음란한 세대, 악한 세대, 패역한 세대, 죄 많은 세대, 거스르는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세대이기 때문에 금욕하며 하나님의 회개 요청을 외치던 세례 요한에 대하여 귀신이 들렸다고 거역하고 바리새인들이 죄인들이라고 거리끼는 창기나 세리나 병자를 막론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뒹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별명을 붙여주기가 어려워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빈정됐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조차 자신이 행하지 못하는 어떤 진리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못 행함에 탄식하고 오히려 금욕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단련한 사람들을 격려해야 하고 존경해야 옳겠지만은 그러한 모습을 오히려 좋지 않게 말하는 것은 그릇된 기도인의 자세로 주님께 책망받아 마땅합니다. 세상은 신앙적 경건도 믿음의 자유도 좋게 표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마음에 두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이미 주님께서 주신 경계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권능과 은혜를 맛보면서도 회개치 못하는 이 세대를 향하여 주님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안타까워하시고 탄식하십니다. 세 번째, 20절에서 22절을 중심으로 은혜를 많이 맛볼수록 회개치 못하면 더욱 큰 비극이라는 겁니다.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권능은 바로 복음서들에서 표적이라고 하고 이적을 비롯한 예수께서 메시아심에 대한 증거로서의 일들을 여기서는 권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도는 탄생에서 부활에 이르기까지 모든 움직임이 다 신비한 기적으로 가득했고 그러한 일들을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끝나지 않는 것을 사도 요한이 증거합니다. 그러나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권능을 행하는 것을 보고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요한복음 20장 30절 말씀이라든가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하는 요한복음 21장 25절 사도 요한의 기록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의 권능들은 예수도의 사역의 무대였던 갈릴리 지방에서 행해졌음을 복음서 기자들은 자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늘의 권능을 가장 많이 보고 경험했던 갈릴리 근방의 고을들이 주님의 천국 복음의 초청을 거부하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책망을 듣고 있습니다. 구약의 니느웨 성은 비록 범죄하여 하늘에서 소돔처럼 불이 떨어져 망하게 되었어도 요나의 회개의 증거를 듣고 회개하여 형벌이 취소된 놀라운 역사를 성경은 전하고 있고 같은 구약시대의 이방의 대표적인 역사 깊은 고을이었던 두로와 시돈이 예수 당시의 복음을 전했던 도시들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23장과 에스겔서 26장 그리고 27장 28절에서 이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계심을 듣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도시들이 완성된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께서 이적으로 복음을 전하셨더라면 벌써 제 가운데 앉아서 회개하였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율법의 경계를 듣지 않은 사람들보다 그 율법의 가르침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완성하러 오신 주님의 권능을 거부한다면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무서운 경계의 교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직접 전도하신 복음을 거부해버리면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거절하는 것보다 더 큰 비극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마지막 선전포고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복음 시대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 믿음에 있어서는 대단한 행운이지만 그 복음을 거절하면 다시 기회가 없다는 입장에서 두려워해야만 하고 긴장해야만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많이 받은 자가 책임도 더 크다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가버나움은 예수께서 사신 곳일 뿐만 아니라 복음서에 무려 16번이나 그 이름이 등장할 정도로 주님의 주 활동 무대였습니다. 그럼에도 역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복음의 거절은 항상 교만이 그 원인이고 교만 자체가 주님 없이 왕노릇 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버나움이 죄가 넘쳐서 유황불에 타서 망한 소돔과 견주어지고 있습니다. 앞의 두로와 시돈도 소돔도 그리스도의 직접 전도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벌이 덜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을 통하여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두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은혜를 많이 받은 자들일수록 그 책임은 더 많고 진리를 깊이 이해한 사람들은 더 깊은 순종을 주님께 드려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순종치 못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됩니다. 두렵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경계해야만 합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은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고린도후서 10장 5, 6절에 바울을 통한 경계입니다.
我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려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가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크게 통일왕국 시대와 분열왕국 시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통일왕국 시대는 역사상 가장 번영한 시기였습니다. 이 시대는 사울 왕과 다윗 왕,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 왕의 통치 기간을 포함한 주전 1095년에서 975년까지를 말합니다. 이 기간의 역사는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리고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에 기록되어 있고, 역대상, 역대하에도 일부 언급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통일왕국 시대가 시작되기 전 수백 년 동안 사사들이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이끌어왔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사사이면서 가장 위대했던 인물이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 때 이스라엘 자손은 이웃나라처럼 자기들도 왕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기뻐하지 않으셨지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울이라고 하는 키가 보통 사람보다 어깨이나 더 큰 젊은이를 왕으로 세우라고 사무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미스바에 모여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람들은 사울왕 만세를 부르며 환상을 올렸습니다. 이때부터 사울은 40년 동안 왕으로 통치하게 됩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통치를 매우 잘하였습니다. 이웃나라로부터 여러 번 침략을 받았지만 곧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웃나라인 암몬, 블레셋, 모함, 에돔과 기타 족속들이 침략이 올 때도 사울은 이스라엘 군대의 선두에서 그 적들을 물리쳤습니다. 사울은 곧 백성 중에서 가장 영광을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기가 절정에 오르자 그는 하나님의 겸손한 종이 되기보다는 교만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모든 일을 처리했습니다. 아말렉 군대와 싸울 때도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군대를 치고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멸망시키라고 명령하셨지만 사울은 그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말로 사울을 책망했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습니다. 사울은 그 후에도 얼마 동안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울의 계승자로 다윗이라는 어린 목동을 왕으로 기름 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다윗이야말로 성경에 나타난 많은 인물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도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역시 우리와 같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안타깝게도 큰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에게서 은밀히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다윗은 사울로부터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사울의 마음이 괴로울 때마다 수금을 타서 위로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매우 사랑해서 그에게 자기 병기를 간수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다윗은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우연한 기회에 죽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공로 때문에 다윗은 백성으로부터 사울이 받은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본 사울은 다윗을 시기했습니다. 다윗이 자기 왕자리를 빼앗으려 한다고 트집을 잡아 그를 죽이려고 여러 가지 음모를 꾀하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는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요나단은 다윗과의 깊은 우정 때문에 자기가 왕의 계승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기 아버지의 관계에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모로 도와주었습니다. 요나단은 블레셋 군대와의 전쟁에서 불행하게도 사울 왕과 함께 전사함으로써 다윗에게 왕이 될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사울이 죽자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과의 우정을 생각해서 사울의 불쌍한 아들 이스보셋에게도 땅을 주어 다스리도록 하였습니다. 그의 통치는 7년을 계속하다가 다윗 왕이 전 이스라엘을 통일해 다스리게 되었을 때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택해 수도로 정하고 열방 중에서 가장 큰 나라로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그는 열방의 모든 나라를 정복해서 나일강에서 유프라데스 강변까지 영토를 확장시켰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를 가르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은 하나님께 대한 그의 온전한 헌신을 잘 나타내줍니다. 이와 같은 헌신은 그가 계속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했다는 특별한 증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아무런 조건 없이 항상 순종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훌륭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컸지만 그도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바세바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에서는 바세바가 요부 형이기 때문에 먼저 다윗을 꾀했다고 하지만 성경은 이런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바세바와의 비밀스러운 관계를 정당화하기 위해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어 죽게 하고 바세바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작은 암양의 비유를 들어 다윗을 책망하게 했습니다. 이에 관한 이야기는 사무엘하 12장에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은 회개하였으나 고통은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은 이복 형제 암논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윗 왕에게 반기를 들고 일어나서 왕의 자리까지 뺏으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얼마 동안 피신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의 다른 아들 아도니아가 다윗이 가장 신임하는 요압 장군의 도움을 받아 어지러운 왕국을 바로잡긴 했지만 이것도 결국 다윗 왕을 배신하는 행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악한 아들들의 손에 왕국이 넘어가기 바로 직전 다윗의 임종이 다가왔습니다. 다윗은 서로 물고 뜯으며 싸우는 아들들에게 지쳐서 평화를 사랑하는 솔로몬에게 왕국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 왕의 통치는 40년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솔로몬 왕의 통치는 그 아버지의 통치하는 매우 대조적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통치하는 동안에는 언제나 전쟁이 계속되었지만 솔로몬 왕의 통치 기간에는 평화가 지속되었습니다. 솔로몬은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 부귀와 영화를 구하는 대신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 세 가지를 모두 다 주셨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너무나 유명해서 지금까지도 대대로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는 3천 개의 잠언을 남겼습니다. 1,005편의 시가를 썼습니다. 이러한 그의 지혜는 세 권의 책으로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이 책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이 통치하던 기간은 정치적으로도 이스라엘의 힘을 온 세상에 과시한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확보했습니다. 솔로몬을 헤아릴 수 없는 부귀는 오늘날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1,400개의 병거와 12,000명의 마병을 거느릴 만큼 많은 재산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업적은 그와 같은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까지는 백성이 성막에서 예배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야말로 역사상 어떤 건물로도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7년 반에 걸쳐 18만 3천 명이 동원되어 완공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거대한 부귀는 결과적으로 불행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온갖 종류의 쾌락을 맛보았습니다.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나쁜 것은 우상 숭배를 했다는 점입니다. 솔로몬이 취한 여자들의 대부분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는 그 여자들의 마음에 들도록 우상 숭배를 허락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자기가 향락을 누리는 비용을 백성에게서 착취했습니다. 세금을 몇 배씩 과중하게 부과시켰습니다. 이런 일들은 백성에게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혜와 부로 시작된 그의 통치가 술과 여자와 노래로 끝날 무렵에는 그 자신도 환멸을 느꼈고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방탕한 생활은 유대했던 왕국의 분열의 씨를 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죽게 드리니 찬양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은 그리스도 평강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화답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찬양을 통해 그리스도를 가르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이고 주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찬양을 통해 그리스도를 전하고 신앙을 격려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방송으로 소개하는 찬양은 우리 마음으로 노래하는 아카펠라입니다. 여기서 일일이 이름을 밝히진 않지만 본 방송을 위해 아름다운 찬양곡을 제공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성경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저에게 이처럼 그리스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필요한 육적, 영적 양식을 공급해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와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온갖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한 자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